계시록 21장인데요. 다음 주면 마칩니다. 계시록이 만약에 사단에 관한 글이거나 심판에 관한 글이라고 한다면, 20장까지 올 것도, 20장에서 사실은 얘기가 거의 끝이 나야 정상이죠. 그러나 20장에서 이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얘기로서 계시록이 끝이 난 게 아니고요. 뒤에 두 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두 장이 사실은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믿는 성도가 이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통과한 후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걸로서 얘기가 끝이 납니다. 또 기괴한 짐승들을 설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1장, 22장 두 장이 먼 훗날에 있을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른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그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게 참 불편한 몸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맥 못 쓰고요. 그냥 중풍이란 게 무슨 병입니까? 되게 큰 사고 아니에요, 중풍이. 몸의 절반을 못 쓴다. 아니고, 머릿속에 뭐 빛을 하나 제대로 터져버리면 몸의 절반을 못 쓰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선 하나 제대로 끊어지거나 고장 나버리면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큰 몸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천년만년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 성경은 처음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로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보십시다. 1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처음 있던 그 하늘과 땅은요, 막 온갖 불행이 다 들끓던 곳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곱게 만들었죠. 곱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온갖 그 저주가 퍼부어졌던 곳이 이 우리가 보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 하니까 이 세상이 그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만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이 참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긴 합니다. 짐승들의 세계를 잘 한번 들여다보셔요.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도 끔찍한 그 살기 현장이 생존 경쟁, 먹느냐 먹히느냐 어떤 심각한 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낡은 집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듯이요. 아니면 이가 기어다니고 땀에 들은 내일을 벗어버리고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의 4절 끝에 보시면요. 4절 맨 끝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5절에도요. 5절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6절에요. 이루었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익숙한데 여기는 왜 다도 없어요. 이루었도다라는 말과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이 무슨 차이가 뭐예요? 어느 말이 더 위험이 있어 보이죠? 다 이루었다가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란 개념조차 없어요. 시작했던 일이 이제 끝났다 그런 의미죠. 언제 시작한 거예요? 천지 창조를 시작을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일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게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렇게 창조했던 그 인간이 도중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완성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창세기 앞부분의 창조는 더 나은 창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창조는 아니, 그 자체로는 물론 온전한 창조입니다만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온전한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절 갑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하는데 남편을 위한 단장이라면 신부화장이죠. 신부화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신부화장한 것 같더라 그 말이잖아요. 어떻더란 얘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쁘다는 얘기죠. 그럼요.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남 같기도 하더라만은 반대 딴 사람 만들어 놔보는 경우도 있기는 어쨌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의 단장이라고 보면 이 표현도요 새 예루살렘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부가 화장하면 비용은 누가 돼요?
신랑이 돼요.
신랑이 돼요?
아닌가? 반반하는 거예요?
아 반반이요?
반반하는 거예요? 반반한다네요. 근데 드레스나 그거는 신랑이
그렇네. 나 잘 모르겠어요.
신랑이 오시고 그 여기자들 신랑이 오는 거는 뭐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그런 거는 반반.
그러니까 자기 손대로 자기 사는 거랑 똑같지.
근데 드레스는 아닌 것 같아. 난 드레스는
아닌 것 같아. 뭐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 다 그러, 그 돈이고 뭐 그래 되겠죠. 그래 함께 지출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신부들아, 신부면요. 그 치장을 누가 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겠지만 신부도 여전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 혹은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신부하자는 신부도 체면이 있지 좀 보태야 안 됩니까? 보탠다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부 화장 비용이라도 좀 보태자.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의 깨끗한 삶을 살려고 남대로 노력은 해야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신부 화장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용도가 뭘까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뭐예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란 말이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용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새 예루살렘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재료가 뭘까요?
보호석.
보호석.
그 당시 성도 뒤에 뭐 나오는데 보석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보석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성도들이 볼 때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예쁘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다 지금도 물론 보석하면 가장 비싸고 그리고 뭐 변하지 않는 그런 재질이긴 하지만.
조지사님이 지금 계시록을 열심히 보고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다른 성경을 기억을 한다면, 가령 에베소 같은 성경을 기억을 한다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지어져 가느니라 뭐 그런 구절 있죠?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요, 성도들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결합해 가서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 구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뒤편에 가서 재료는 이제 그 다른 이야기고 오늘 여기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성도들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 예, 하나님께서 저게 믿는 성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부 집 지어가지고 하나님 쉬실라고요?
함께 그하려.
예, 이게 전부 함께 그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거한다라는 점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된 낙원의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고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함 이거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의 원인을 찾아보면 전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탓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셈이죠. 그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 되고 나면 뭐 다른 자잘구리한 소원은 별로 그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상 받고 싶으세요? 천국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게 되죠. 근데 거기 가서 니보다는 내가 상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이상하고요. 이게 이제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루터는 입이 좀 험해요. 선동과 기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좀 험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이랬거든요. 그 말 맞아요? 예수가 지옥에 있다면 가는 이 말 자체가 이미 틀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아주 선명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뭘 주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그 회복된 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실전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신랑이 있다는 자체가 소중합니까? 이 신랑이 돈을 벌어 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둘 다래. 둘 다는 사람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 둘 중에 벌어오는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돈 못 벌어오면요? 뭐 받아내 팽개치든지 버리든지 이런 현상이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얘가 지금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 왜 그런 거 하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약한 관계로 이어져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당신 능력 없으면 집에 살림 살아라. 내 나가 벌어올게. 아, 그럼 이게 안 되나요? 아니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어떤 의욕이나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관계보다가 돈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람관계가 그렇게 허약해져 가버린 건데 그게 점점 발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얽어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대단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회복된 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4절에는요, 4절에 많이 나오네요. 눈물을 씻기시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대요. 마치 무슨 장면 같습니까? 눈물을 씻기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없대요. 아, 천국이라고 하는데 전 보니까 그런 느낌 들어요. 그 엄마가 갓난애기 돌보는 것처럼요. 엄마 품에 안긴 애기는 뭐 걱정 없잖아요.
아픈 거는 네가 아프지 뭐 엄마 대신 아픈데.
그래도 엄마가 더 아프잖아요.
몸이 다르기 때문에 아프면 또 다시 아프지.
고약한 학생입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 걱정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7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그하는 모습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누구예요? 서백의 성도들요? 온통 눈물이고요. 온통 고통 가운데 있고 뭐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런 힘든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그런 말이 있을 거라고 말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위로가 되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6절에요. 이거 뭐 많이 나왔던 편이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뭐고 오메가는 뭐예요? 알파가 뭐죠?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요? 끝 글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다면 나는 A요, Z라 뭐 이래서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요?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나는 기역이요. 아니, 그, 히읗이라 해야 되나, 아야, 의여, 모음으로 가야 되나, 우리말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말들은 모음, 자음 섞여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이게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한다면,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라, 뭐 이러는데, 이거 어느 나라 말이라서 이래 나와 있죠? 알파, 오메가. 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라서, 첫 글자, 끝 글자로 해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럼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루었다, 의 그 내용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관계가 있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이거 너무 시간 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현지를 처음 만들고
전부 다. 예, 올, 맞아요. 전부 다도 맞아요. 당신 내 하니까 따라오면 다 무리지 하지 말고, 그냥 몸보면 된다. 이래가 될 거는 들 있잖아요. 왜요?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이야.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거 비슷한 경우도 되죠.
근데 다 상해보니까, 그, 교회 보면 이렇게. 네.
아, 예. 예. 요 A자 전환, 요게 알파입니다. 네. A자가 알파고요. 오메가는 왜 전기할 때, 요래 해가지고, 발이 달린 거.
어,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걸 왜 거기다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영어 설자 말할 때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알파벳인데, 그 풀어내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그게 헬라어의 AB입니다.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가 모르겠다.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ABCD란 뜻으로 알파벳이란 말을 쓰는 게 원래 헬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 좌우간 초미요 끝이다 한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표현을 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니라. 그 말도 좋고요. 이게 이제 만물의 주관자여 근원이여.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처음이요 나중이니까 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수학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수학에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 아십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고요. 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저는 수학적인 이 표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이것도 동일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이 표현이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기쁠 때도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달성이 돼서 만족하는 건지 조금 살펴볼 필요는 꼭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것, 기쁨과 성공과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런 뜻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뒤편에 보시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이 생명수가 필요할까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고 말한 그곳에서 모두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에 그덤 얘기입니다만 아무 논리적으로 이걸 자꾸 살피지 마셔요. 무슨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 샘물로 그 값없이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뭘 마시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수는 뭘 가리키는 말이었죠?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죠. 성령 받으라 그 뜻이었거든요. 성령 받는다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생명수를 마신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자가 생명수를 마시면 아주 시원함을 얻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그 음녀의 잔을 거부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원함을 하나님께서 베풀겠다는 뜻이고, 반면에 그 음녀나 사탄의 무리들은 불못에 그냥 던져 넣어버렸잖아요. 그들이 볼 때 이 생명수 샘물은요, 그들에게는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나 갈함, 이 갈증의 고통을 누리고 있겠느냐, 갈증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성도는요, 아주 풍성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된다.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8절. 8절 중에,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 한 사람 가려내세요. 무슨 자격이냐면, 그,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자격 없는 사람.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그랬죠.
두려워합니다.
아, 그렇죠. 뭘 두려워하는 자에 달렸는데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까지 전부 불못에 다시고 던져버리네. 아이, 꼴 차프다, 그러면. 그럼 이 두려워하는 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두려워한다고 불못에 던져버리면 우리 다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이 그, 쭉 나열할 때는 이게 전부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하고 그 다음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자하고는 같은 의미라고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되나요?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 밑에서 예? 그 위에 권력 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 밑에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믿지 않았던 그런 같은 말이긴 한데 그 권력 쥔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막 그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부류는 또 아니에요.
앞에 띄우면 되겠다. 두려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이러면 정확한데 어떤 위치에 있었건 간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니, 겁나는 게야. 믿음이 좋아도 겁은 다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거나 초대교회 상황에 넣어보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변절했거나 신앙을 버렸거나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9절 보십시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이 긴데 짤막하게 자르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있었다는 생각 안 나세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를 데려가서 뭘 보여줬어요? 요 앞에서. 아, 17장에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름답게 치장한 한 여인을 보여줬죠.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데 실제로는요? 옴녀였더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높은 산이에요. 그 17장에서는요? 광야로. 광야로. 그 음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곳으로 나를 데려가더니, 여기서는 왜 그 천사인지 알 수 없지만, 일곱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요? 어디로 가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요? 더 잘 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음녀를 보여준 그 천사는 나를 데리고 음녀와 상관없는 먼 곳으로 간 반면에 이 천사는 나를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어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데려가가지고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나요? 보여준다 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보여줬어요? 신부는 안 보이고? 아, 보석만 보여요? 그러면 천사는 제대로 보여줬는데 이 내 눈이 보락하는 건 똑바로 안 보고 보석에 눈이 팔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거래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갔는데 완전히 거대한 보석 덩어리를 보게 됐는데 그게 그거래요. 그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 이게 그대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아, 신부하고 성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것이 되나요? 아까 봤던 그 논리적으로 이 말 안 되는 부분 보세요. 믿는 성도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 해놓고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해놓고 그 집이 곧 또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너무 논리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자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이나 묵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 그것이 곧 어린 양의 신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 모르는 게 많습니다. 쭉 읽어보고 정리하는 게 좋긴 한데 뭐 그냥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성 예루살렘의 전체 윤곽,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보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는 전체 윤곽이 아마 11절일 겁니다. 뭐라고 요약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 이러는 거는 눈에 잘 안 띄는 거고 벽과 수전 같고 뭐시기 저시기 말더라 귀한 보석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니 그러니까 맑은 빛이 확 보이더라 이래버리면 눈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수전같이 맑고 또 보석 같고 아 유리성 그러면 유리성 가치가 유리성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면 수정궁전 이런 건 어때요?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또 묘사를 하는 거 보면 유리로 된 성 혹은 수정궁전 같아 보이는 거대한 건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는 뭐냐면 이 그 성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움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천국은 그 이상의 것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집, 예를 들어서 유리성이나 수정궁전이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집 상상할 수 있어요? 난 수정궁전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런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실제로 가서 봐야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그냥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 13, 14절에 보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4절을요.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거대한 성의 기초는요, 12 사도더라. 이러면 되겠죠. 이 성의 기초는 12 사도더라. 왜 12 사도가 기초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기초는 뭐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열두 사도죠. 이 열두 사도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왜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럴 때 뭐 보고 연합을 해요? 이 교회 저 교회 합쳐서 하나 만들자. 같은 교회냐 아니냐를 뭘로 판별을 해요? 뭐 그쪽 교회 우리 교회 합쳐서 하나 만들자.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말씀 가면 너무 구체적으로 성경을 뭐 다 들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끔, 파가 다르니까 합치려고 그러지. 같은 파 같으면 뭐 합치고 자식할 거 없어. 파가 다르지만 합치자. 뭘 근거로 합치자고 그래요? 같은 교회라는 근거가. 할래? 우리 목사님 정경구만 쓰셨는데. 같은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사도 신경을 같이 고백한다면 같은 교회라고 합치자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신경이 뭐예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사도 신경이 이게 기초가 됐다면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같은 교회로 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얘기는 사도 신경은 언제
잘 모릅니다.
어떻게, 누가, 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완성된 형태가 발견이 된 것은 몇백 년 뒤에, 사도들이 보다가 몇백 년 뒤에 완성된 형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표현이 붙은 것은요, 아마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교인인가를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럴 때 예 라고 답변하면 믿는 사람으로 들어간다. 요래가지고 항목이 만들어져 간 겁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를 따져가면서 이루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도들이 실제로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게 사도신경으로 불렸고, 그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하면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또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바로 사도들에게 있더라. 그 사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조금 건너가셔서 16절을 보시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랬는데, 끝에 보면 장광고가 같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 건물은 모양이요? 정육면체입니다. 크기는요, 거기 보면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이게 그 계산을 해보면 2200km입니다. 1500마일, 2200km거든요. 그럼 2200km는 어떻게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km입니까? 천리 겨봐야 400km 밖에 안 됩니다. 삼천리 하면 1200km입니다. 삼천리 겨봐야 1200km입니다. 그러면 2200km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새 예루살렘의 정육면체인데 이 정도 크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전체보다도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굳이 크기는 이게 말하자면 무한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육면체로서 그 정도 크기였더라 하는 것은 무한대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굳이 숫자를요? 1만 2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성에 성벽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144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환산을 해보면 높이가 한 7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성의 높이에 비하면 그 건물의 높이에 비하면 이 70m 이거는 있는 둥 마는 둥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죠. 성벽은 원래 왜 만들죠? 이거 방어용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방어용 성벽이 있을 필요도 없다는 뜻에서 이 성벽은 굉장히 그 낮아 보이는 거죠.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요. 23절에 이 성의 조명은 하나입니다. 그죠? 햇빛이나 달빛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입니다. 건물이 왜 정육면체냐 하는 것은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정육면체 혹시 기억나세요? 성막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네, 높이와 넓이와 가로가 똑같은 거. 솔로몬 성전은 정육면체 아닌데. 아, 지성소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성전은요, 길쭉한 건물입니다. 길쭉한 건물인데, 성전에 들어가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방이나 건물 중에 유일하게 그게 정육면체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라는 것은 지성소를 그런 의미에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던 그 곳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모든 성도가 함께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보고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문은요 여다지예요 미다지예요? 21절을 봐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다지냐 미다지냐
저 미다지는 미는 거, 저거 미다지.
우리 여하실 들어오는 저문은요?
미다지예요. 네.
미다지예요. 네. 여다지는요? 예. 네. 도르래 끝에가 저 도르르. 네.
이게. 아니 이게 땡기는 게 여다지고 네? 미다지는 밀고 따는 게.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씨, 여다지 미다지는 여자분들이 정확해야 되지.
맞아요. 여자 미다지는 여다지고.
당기는 게 여다지고.
밀고 이런 거를 미다지예요.
좌우로. 좌우로가 미다지고요. 앞뒤로는 여다지랍니다.
이게 밀고 땡기는 거 없어요.
하는 걸 하면 없는
거 같네. 자, 그럼 천국 문은 어느 형이에요?
없습니다.
아니, 문이 없다니요. 있는데. 21세에 있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 하는 거는,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상상을 하란 뜻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빨리 생각해 내세요.
나 8시 일하지요? 없다니까요.
문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문이 진주라서 들어가지도 않고 비겁하고 넘어졌거네.
내가 질문을 보고 그냥
진주라고 하면은 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진주가 형태가 동그랗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깎아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렇죠? 제가 생각은 뭐 필요하지
영광스러운
문이
그렇게 수립하는 얘기 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문은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진주더라. 한 진주.
한 진주.
한 진주.
문 자체가 자체가 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진주라는 이미지는 완전 진짜가 되는데 문이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되면 수립하고 그거.
여다 진지 미라 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덤 문 닫는 거 보셨죠? 둥그런 돌 가지고 앞을 막아 놓고 들어갈 때는요 굴렸어. 밀고 들어가 그러잖아요. 천국 문이 그렇게 밀어서 굴려서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 그 굴리는 돌이요. 돌이 아니고 한 진주더라. 한 진주. 진주가 얼마만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하나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커다란 진주 하나가 대문 하나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주 혹시 사느라고 고생해 본 적이거나 갖고 싶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콩알만한 거 하나에 그냥 몇십만 원 개가 발발 떨다가 말고 이랬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보면요. 그 문 못 밀 거라. 그 뒤로 나잡고도 그런다면. 물론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문으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그 벽들은요. 보석 중에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18절부터. 그 다 아는 거예요?
모르네요. 색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그 중에 아는 거 있느냐니까.
이름, 모르는 이름만 있는데, 아. 아는 거 잘 생각나고. 진주의 이름만, 비치오기요, 안에.
아, 비치 아는 거 하나 있답니다.
진주. 진주도 있네요.
저도, 저도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 싶어서 찾아보니까, 남보석이요. 영어로, 사파이어입니다. 남보석이 사파이어고요. 녹보석은, 녹보석, 아는 겁니다. 에메랄드요. 에메랄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담황옥. 담황옥인데 담황이니까 노란색이다. 이건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기 저 가게 이름 중에 하나가 토파즈가 있었거든요. 그 토파즈가 이게 담황옥이래요. 그래서 우방 토파즈 갈 때 그 토파즈가 담황옥 보석을 가리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답은 그렇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 빨리 가야 되죠? 이 먼저 간 놈들이 한 짝씩 다 뜯어 갚으면 어쩌나.
다 이루어질 때 이걸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간 사람들이 한 짝씩 뜯어 갚고. 그럼 먼저 간 사람 가만히 있다가 가가지고
나가서 일어날 때
쫓다가 나는 문짝 이게 문짝이 제일 비싼 거
나가 그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름답다는 그 자체지 그게 가져야 될 의미가 있나
그,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나는 문짝하고 나는 어디 하나 집 듣고
이
그 생각을 하는 자체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갔어요. 그 보석을 아름다우면 그치 뜯을 수 없는 게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뜯어 오자라고. 말 바꾸면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더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가서 보석 하나 짓듣고 뭐 진주 하나 이거 내 거다 하고 차지해야지 이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천국 가서 저 부동산 투기라도 할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혹시 천국 가서 부동산 투기할 마음이 있어요?
왜 하는데요?
아니 그럼 표현 바꿀게요. 천국 가서 좀 넓은 집 차지하고 싶으세요? 네. 새 하늘과 새 땅 다 바뀐다니까요.
전반적인 제안을 받고 그런 형태가 있으면 뭐 아니 뭐 필요 뭐 넓은 것도 더 필요할 수 있고 희망하겠지만 일단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천년에 같은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따져 모르세요.
넓은 집, 작은 집, 예를 들면, 보석으로 된 거 내가 좀 더 갖고 싶어야 되겠다. 이래가 설칠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따져 묻는 게 아니고요. 이거 확실하게 해두란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와가 하는 얘기가요. 전도 두 사람 한 사람은 방이 두 칸이고, 전도 세 명 한 사람은 방이 세 칸이고, 이런 얘기 하면요. 그래서 어떤 저기 사실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효과를 노려가지고 그런 말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리고 한국에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갔다 와서 보고 하는 이야기들에서 그렇게 함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두라는 뜻에 자꾸 묻는 겁니다. 네. 상급에 대해서는 사실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뛰어간다고 말했으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노력하고 애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급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상급은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일에서 열심히 사신 분하고 또 그렇지 않고 죽음 직전에 그냥 내가 용접을 하신 분하고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
성공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그만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어떤 마음으로 천국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데 그런 어떤 죽음 앞에서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있던 천국의 모습이 그렇게 없다는 그게 조금 이 세상하고 다를 거거든요.
이제 황 지사님 염려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누구라도 좀 더 열심도 내고 또 땡땡이 치는 사람 달래기도 좋고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장 어린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해야 할 필요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린아이들이나 초보일 때에 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 적어도 성숙한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돼가지고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감사해서 노력합니까? 감사에 대한 노력이잖아요. 그걸로 다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시신다 해도 이미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야 하는 거고 결국 천국 갔을 때 그러면 상급이 어떻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헌신했던 사람하고 그냥 막 죽기 전에 믿습니다 한마디 해가지고 딸랑 맞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이지만 또 비슷한 얘기 하나 있네요.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 사람하고 저녁 늦게 와가지고 조금 일했는 사람에게 하루 임금 다 주는 게 하나님 내 마음이 되는데요. 뭐.
흔히 그 보통 전도를 하면은 네? 좀 더 있다가 믿는다 이러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좀 더 살다가 막판에는 영접하겠다는 얘기. 그 사람은 미리 알게 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돼.
따라와서가 아니고. 예. 따라와서가 하고 이제 둘러 저게 되는 핑계를 그리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크게 헌신했는 것이나 그냥 막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들어온 사람이나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게 그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바라보면 이게 이해가 돼버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 천국을 묘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요. 가서 뭐 보석 좀 더 차지하고 넓은 땅 차지하고 거기 가서 다른 사람보다 남부럽게 살리라 이런 개념은 완전히 그 우리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 본문 보면서 명확하게 좀 해두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일 살림 너무 화려하게 묘사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보석 다 갖다 대가지고 크기도요. 보석 갖고 이만큼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모습은요. 그 예를 들어서 로마의 그 화려함에서 쫓겨나와가지고요. 뭐 일평생을 그 카타콤 속에서 굴 속에서 지낸 사람도 있고 또 요한 입장에서는요 밤모습에 기한 가가지고 보이는 것은 바다밖에 없는 막막한 섬 그것도 돌섬이랍니다. 채석장이 있는 돌섬에서 바다와 갈매기만 벗삼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표현 아닐까 싶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듯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참 재밌는 거 하나는 여러분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들 때요 어떻게 뭘 보고 만들었죠?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예.
그러니까 말만 듣고 만들었습니까? 사이즈를 다 가르쳐줘가지고요? 아닙니다. 사이즈를 가르쳐준 것까지는 맞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사이즈대로 만들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출애굽기 25장에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 보여준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이즈도 가르쳐주셨지만 실물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22절에 보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보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더랍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막은 사실은 그게 상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대한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그 실제로 거하심으로 더 이상 모형으로서의 성막이 존재할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 성막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요.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다음에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곳에 만국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온다? 이건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27절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예, 못 들어오죠. 당연히 못 들어오는데 그런데 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왕의 영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로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60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사야 60장 11절에 이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몰려옵니다. 뭐하러 오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조공밭이라요. 예. 조공밭이라. 이스라엘이 온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이렇게 왕으로, 튼튼한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른 왕들이 왕의 위엄을 갖추어서 옵니다. 뭐 가지고? 수많은 보석과 조공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비웁니다. 그 땅의 왕들이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최대의 왕, 소위 말하는 왕중왕으로 모시는 그런 곳이더라라는 하나의 비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박해가 닥치곤 하지만 우리 앞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란 뜻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성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기쁨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광경이죠.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요 가장 기뻐하고 가장 위로를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석 가지는 게 소원인 사람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광경에 늪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상적이라면 이 2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디에 가장 감격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죠. 몇 절요?
4절.
4절. 많이 우시나요? 많이 아파요?
그 상태에서 전체가 보니까
예.
그런 위로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마 큰 위로가 되는 말일 겁니다. 혹시 또 다른 거예요? 어느 걸 짚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참 소원이 있는데 누려보지 못하고 갖고 보지 못했던 소원이 있었는데 아 이렇다면 참 멋지겠다. 어느 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 가장 그 중심됐던 부분이 그 진주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10년째인지 15년째인지 모르겠는데 막 감사하다는 뜻에서 참 진주 뭐 목걸이인가 뭐식인가 하나 사주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 생각을 하고요. 아는 집에 가서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봤더니 그때 생각에 한 30만원 정도면 되겠구나 되겠다 그래 이제 대충 합의를 본 겁니다. 그때 30만원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래서 큰 인심 쓰는 척하고 데리고 갔잖아요. 갔더만은 그 참 코약한 일이 있대요. 그게 뭐라 하더라? 스텝들 아니에요? 목에 하나만 걸면 되는 게 아니고 귀에도 걸고 산지에 대야 그게 원래 스텝들 아니야. 벽이 맞는 거래. 그럼 100만원이 넘어 보는데 그래가 절제 인심 쓴다고 갔다가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30만원만 해도 내가 지금 간이 떨리가지고 근데도 진정을 하고 인심을 쓸기라고 갔는데 그 정도는 신뢰를 각오를 했는데 이게 이 셋들 하는 바닥에 내 혼자 갔을 때는 얘기를 안 해놓고 말이지. 그래가 그 진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진품 말고 진품 말고 저 힘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옆으로 샜지 싶어요. 내가 그 기억이 참 생생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이 진죽하면 한이 좀 맺혀 있는데 계시록 읽다가 하니까 세상에 세상에 천국 가면요 문안색이 한 진주 그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 진주 대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감동은요. 저는 7절이라고 봅니다. 7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정도 같으면 뭐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문제만 해결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곳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홍길동전을 한번 보세요. 홍길동이가 하늘이 맺힌 게 뭐였습니까? 맞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 그러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죠? 아버지가 허락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호형호부를 허하노라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사실은 홍길동이가 평생 품고 있었던 함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호형호부를 허하노라 이랬더니 홍길동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걸로 얘기가 끝이라니까요. 그 감동을 기억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